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든 스타트업이 방금 실리콘밸리의 최고 수준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로부터 무려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막 팀원들이랑 샴페인 터트리고 이제 세상을 바꿀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뭐, 다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투자사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간당간당한데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분의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장이 너무 작아서.
보통 창업자분들이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유를 먼저 떠올리시죠.
맞아요. 근데 아닙니다. 무려 3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국세청에 종이 서류 딱한 장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데 그걸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와,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문서를 진짜 샅샅이 해보아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술 혁신이나 막 폭발적인 매출 성장 같은 화려한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회사를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구조적이고 법적인 뼈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 기초공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기초공사가 단 한치라도 어긋나면 건물이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룰 이 심층 탐구의 자료는 2026년 7월 2일,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 작성한 델라웨어 실코프 주식 발행 내부 준비표 및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솔직히 제목만 딱 들으면 약간 당장이라도 하품이 나올 것 같은 지루한 행정서류처럼 들리잖아요?
네, 제목이 좀 길고 딱딱하긴 하죠.
그쵸.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창업자이거나 스타트업 업계에 몸담고 계시다면 절대 그럴 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거든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 생존 가이드입니다.
맞아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게 그저 엑셀 파일 열어놓고 사람들 이름 적은 다음에 퍼센트 나누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회사의 경제적 가치랑 법적인 통제권을 분할해서 누군가에게 영구적으로 넘겨주는 엄청난 고도의 전략적 행위입니다.
네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 주식 발행 행위 딱 하나가 델라웨어 회사법, 그리고 IRS 국세청의 세법, 또 SEC 연방증권거래위원회랑 주정부의 증권법, 마지막으로 투자자와의 계약, 이렇게 무려 네 가지 거대한 리스크 레이어를 동시에 팍 건드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서류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장 근본적인 오해부터 좀 깨고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착각 말이죠.
아, 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진짜 치명적인 실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캡테이블, 그러니까 지분표에 얽힌 엄청난 오해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무자나 창업자분들이 변호사 없이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 저지르는 실수 압도적 1위가 바로 그겁니다. 적법한 이사회 결의 서류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저 본인 컴퓨터에 있는 엑셀로 만든 캡테이블에서 숫자 몇개 뚝딱뚝딱 수정해놓고 주식이 발행됐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아, 엑셀 파일 수정하고 끝, 이렇게요?
모델, 즉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와, 이거 약간 비유를 하자면 판타지 스포츠 게임 같은 거네요. 제가 게임 안에서 제 입맛대로 막 우리 팀 선수들 라인업을 바꿨다고 해서 실제 현실의 프로구단 명단이 진짜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엑셀 파일에 숫자 몇개 바꿨다고 진짜 법적인 주주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 그 판타지 스포츠 뷰 아주 좋은데요. 그걸 조금 더 밀고 나가보자면, 게임 속 화면이 캡테이블 환상이라면, 실제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구단의 공식 로스터, 즉, 현실은 바로 주식대장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스톡레저 말이죠.
아, 현실은 주식대장이다.
네. 달라웨어 시카포는 철저하게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수권 주식수.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고 허락받은 최대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보통 초기 스타트업들은 관행적으로 보통 주 천만 주에 액면가를 $0.0001로 설정해서 시작하잖아요.
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두죠.
근데 이 정관상의 한도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적법한 이사회의 서명 결의 없이 그냥 엑셀상에서만 주식을 막 나눠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을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그 두 가지가 꼬이면 구체적으로 회사는 어떤 타격을 입게 되나요? 그러니까 환상인 캡테이블하고 현실인 주식대장이 서로 안 맞는 상태로 회사가 계속 굴러가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딱 발각되는 상황 말입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회사의 소유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분명해지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훗날 대규모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M&A 단계가 되면 투자자나 인수자는 무조건 기업 실사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탈탈 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털죠. 근데 이때 두 기록이 다르다는 게 발견되면 모든 거래가 그냥 올스톱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주주로서 투표할 의결권을 가졌는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에 도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와, 그럼 과거 서류를 다 뜯어 고쳐야겠네요.
그렇죠. 결국 과거 서류를 싹 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 라운드 자체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아예 엎어지는 참사로 이어지죠.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서 주식 대장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가볍게 여겼다가 수백억짜리 투자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니. 와, 시작부터 진짜 묵직하네요. 자, 회사의 뼈대인 주식 대장이 모든 진실의 유일한 기준점이라는 건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식 대장의 가장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바로 창업자 본인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자들이 직원들이나 투자자 같은 남을 챙기기 전에 정작 본인 주식에서 가장 큰 지뢰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서에 등장하는 83B 선고 누락 그리고 지식재산권 양도 누락인데 여기서 제가 창업자 입장에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라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아니, 83B라는 게 결국 IRS, 그러니까 국세청에 내는 세금 신고 서류 중 하나잖아요. 예, 세금 서류 하나 며칠 늦게 냈다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 투자가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 납니까? 나중에 국세청에 사정 잘 설명하고 과태료나 벌금 좀 낸 다음에 수정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세법의 세계에서는 나중에라는 말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예외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83B 선고는 창업자가 베스팅, 즉 특정 기간이 지나야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조건이 붙은 제한 주식을 수령한 날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무조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거든요. 이 30일이라는 기한은 국세청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 기한입니다. 벌금을 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서류가 아예 아니에요.
아니, 대체 국세청이 왜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합니다. 왜 고작 30일은 묻혔다고 파산에 이르는 세금 폭탄이 터진다는 건가요?
자, 창업자 주식에 흔히 4년 베스팅이 걸려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처음에 주식을 딱 받을 때 회사의 가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뭐 계산하기 쉽게 주당 10원이라고 해볼까요?
네네, 초기니까 종이 조각이죠.
그런데 회사가 미친 듯이 성장해서 2년 뒤에는 주당 10,000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83B 선거 서류를 안 냈다면 매달 주식이 창업자의 소유로 확정될 때마다, 그러니까 베스팅이 될 때마다 국세청은 그 시점에 높아진 가치인 10,000원을 기준으로 당신이 보상소득을 매달 새로 받았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잠깐만요. 저는 회사 주식을 팔아서 제 통장에 현금을 손에 쥔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냥 장부상으로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내 주식이 된 걸 뿐이잖아요.
그게 바로 실무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창업자 통장에는 현금이 단 1원도 안 들어왔지만 국세청은 장부상으로 높아진 주식 가치만큼 당신이 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거기에 막대한 소득세를 때린 거죠. 회사가 쑥쑥 커서 가치가 오를수록 당신이 내야 할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와, 돈은 못 벌었는데 세금만 내는 거네요.
맞아요. 반면에 30일 내 832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식 가치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나는 가치가 거의 0원에 가까운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겠다라고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M&A나 투자 실사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창업자가 개인 파산 위기에 처해서 회사 일에 집중도 못할 텐데 어떤 VC가 그런 폭탄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와, 83B를 안 내면 회사가 잘 될수록 오히려 창업자는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군요. 그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그놈의 30일 데드라인이 왜 목숨과도 같은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진짜 뼈에 새겨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창업자의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죠. 기밀 유지 및 발명 양도 계약. 문서에서는 영어 약자로 CHIAA라고 부르던데 이걸 체결하지 않는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창업자들은 보통 어차피 내가 밤새워 짠 코드고 이거 내 회사인데 내 걸 내 회사로 굳이 서류까지 써가며 넘겨야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아니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창업자 개인이라는 자연인과 당신이 만든 법인이라는 회사는 엄연히 완전히 남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개인과 법인은 별개다.
네. 저작권법이랑 특허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상 아무리 회사 대표라 할지라도 개인 자격으로 코드를 짜거나 어떤 발명을 했다면 그 기술의 권리는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이 볼 때는 엄청난 AI 기술을 가진 유망한 스타트업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막상 실사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회사는 그 핵심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단 1%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 상태라는 거군요. 기술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창업자 개인으로 남아있고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이 수백억을 투자하는 대상은 창업자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델라웨어에 설립된 법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정작 핵심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자가 나중에 변심해서 회사를 훌쩍 나가버리면 회사는 그 기술을 쓸 관리조차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무 체크리스트를 보면 창업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기술 소유권을 회사로 넘기는 IP 양도 서류에 서명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강제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보상과 기술이라는 자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교환하는 사슬을 꽉 묶어두는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창업자 본인의 주식과 기술 소유권이 안전하게 회사로 귀속되었으니 이제 회사를 키우기 위해 외부에서 인재를 데려올 차례네요. 팀을 빌딩하는 거죠. 직원과 자문력을 영입하고 보상하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에게는 실제 주식을 바로 쥐어주기보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나오는데요.
네, 초기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주 전형적인 보상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복잡한 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증권법상의 룰 701 면제 조항, 그리고 세무상의 40A 밸류에이션이라는 두 가지 허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옵션을 주는 순간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 쓰는 것을 넘어서 증권법과 세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리스크 레이어에 훅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SEC, 즉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룰 701부터 볼까요?
네네.
원래 비상장 회사가 누군가에게 주식이나 옵션을 발행하려면 진짜 엄청나게 까다롭고 비싼 증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서면으로 된 스톡 옵션 플랜을 제대로 만들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발행한다면 SEC가 그 복잡한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겠다. 이게 바로 룰 701의 핵심입니다.
이거 약간 비유를 하자면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비밀 클럽에 VIP 입장권을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SEC가 그래, 701 룰이라는 특별 조항을 써서 너희 팀원들에게만 조용히 VIP 입장권을 줘라. 대신 이걸 동네방네 퍼블릭 이벤트로 대대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허락해주는 느낌입니다.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진짜 머리가 아팠던 건 세무 쪽. 그러니까 그 402A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아까 그 VIP 클럽 문 앞에서 입장권 가격을 엄청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깐깐한 심판 같더라고요. 문서에 보면 옵션의 행사 가격이 부여 시점의 공정시장 가치, 즉 FMB보다 무조건 같거나 높아야 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던데요.
클럽 문 앞에서 입장권 가격을 현미경으로 확인한다는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사실 회사는 당연히 직원들에게 팍팍 동기를 부여하고 싶으니까 주식을 최대한 싸게, 기왕이면 정말 헐값에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이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IRS, 국세청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회사의 진짜 가치가 주당 10달러인데 대표가 직원한테 1달러에 살 수 있는 싼 옵션을 준다면 국세청은 그 차액인 9달러는 사실상 회사가 현금 보너스를 몰래 준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세금을 내라는 거죠.
아,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임의로 행사 가격을 후려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해서 회사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라. 이렇게 만든 엄격한 규정이 바로 409 에이밸류에이션입니다.
와, 그럼 실무에서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정말 밤낮 없이 코딩만 한 개발자가 있습니다. 대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야, 우리 회사 주식같이 장부상으로 아직 별로 안 되니까 그냥 행사 가격 1센트로 해서 옵션 듬뿍 줄게 이러고 409의 외부 평가 없이 임의로 옵션을 팍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회사가 커져서 국세청이 이걸 딱 적발하면 이 개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그 개발자는 말 그대로 끔찍한 세금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409A 규정을 위반해서 저가로 부여된 옵션은 나중에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기도 전에 그냥 장부상으로 주식이 베스팅되는 순간순간마다 일반 소득세가 가속해서 부과됩니다.
와, 주식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요.
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방세금에 무려 20%의 징벌적 취과세가 얹혀지고 거기에 무거운 이자까지 팍팍 붙습니다.
세상에, 대표는 엑셀 파일 켜놓고 아, 우리 개발자 부자 만들어줘야지 하고 진짜 순수한 선의로 옵션을 준 건데 제대로 된 법적 가치 평가를 안 거친 대가로 자기 직원을 신용불량자나 파산으로 몰아놓은 꼴이네요.
내 보상하려다가 지옥으로 밀어넣은 셈이죠.
이 사회에서 옵션 부여를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외부 기관의 409의 A 평가 보고서를 먼저 챙겨두라는 체크리스트의 경고가 이제야 정말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팀 세팅과 보상 구조까지 안전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외부의 큰 자금, 투자를 수요받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엔젤 투자부터 VC까지. 여기서부터는 회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아주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원 보상용으로 조금씩 주식을 발행하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자 대상 증권 발행의 영역에 딱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는 연방증권법과 주정부증권법이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거든요. 대표적으로 연방증권법상의 사모발행 면제 규정인 Regulation D, 흔히 룰 D라고 부르는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죠.
저도 스타트업 씬에 꽤 오래 있었지만 솔직히 엔젤 투자받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창업자들은 그냥 투자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멋지게 피칭하고 악수하고 법인 통장으로 투자금 꽂히면 주식 대장에 이름 올려주는 게 끝인 줄 알거든요.
네, 현업에서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정말 팽배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서를 보니까 연방증권위원회의 첫 매각 후 15일 이내에 폼 D라는 걸 우편이나 전자로 제출해야 하고 심지어 투자자가 거주하는 각 주정부에 블루스카이 법률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신고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엔젤 투자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고도의 법적 서커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안일한 관행이 수많은 스타트업의 목줄을 죄입니다. 연방정부에 폼 D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미국은 50개 주가 각자 고유한 증권 규제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업계에서는 흔히 블루스카이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고요?
네, 만약 캘리포니아에 사는 엔젤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았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을, 뉴욕에 사는 투자자에게 팔았다면 뉴욕 주정부 법을 동시에 각각 만족시키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까 문서에서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하나 봤습니다. 투자금 반환, 영어로는 rescission이라고 되어 있던데 규정을 어기면 단순히 주정부에 과태료 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내 돈 다시 내놔 하고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실무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죠. 스타트업이 블루스카이 등록 면제 요건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돈이 급하니까 덜컥 투자금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사가 엄청 휘청거리는 거예요.
네네, 흔히 있는 일이죠.
이때 아주 깐깐하고 영악한 투자자가 서류를 쫙 검토하다가 어? 너희 작년에 나한테 주식 팔 때 우리 주정부 증권법 위반하고 신고 안 했네? 이거 불법 발행이니까 원천 무효야. 내 투자금 원금에 법정 이자까지 쳐서 당장 내 계좌로 돌려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와, 대박.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서류상의 법적 하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원금 보장형 상품처럼 쏙 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언제든 내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적의 환불 쿠폰을 자기 손으로 쥐어준 셈이네요. 아니, 투자금 받아서 개발자 월급 주고 마케팅 비용으로 이미 다 썼을 텐데 당장 그 큰 현금을 이자 쳐서 뱉어내야 한다면 회사는 즉각 파산이겠죠?
네, 변명의 여지 없는 즉각적인 파산 절차로 가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럼 이제 더 큰 규모인 VC 투자로 넘어가 볼까요? 문서에 보면 VC 투자가 들어오면 회사의 DNA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고 하던데 이전까지 보통주 중심 구조에서 우선주가 등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나요?
정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주주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보통주 구조였잖아요. 하지만 VC는 수십억, 수백억의 막대한 자금을 넘는 대신에 회사가 망하거나 다른 곳에 매각될 때 다른 어떤 주주보다 먼저 자기 투자 원금을 회수해갈 수 있는 청산우선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게 우선주의 핵심이죠.
아니 근데 단순히 내 돈 먼저 챙길게 하는 우선권만 갖는 건 아닐 테고 경영에도 엄청난 제동을 걸지 않나요? 문서 보니까 SPA나 IRA 같은 복잡한 알파벳 약어들이 막 쏟아지던데요?
네, SPA는 얼마에 몇 주를 살 것인지 정하는 기본 거래 계약서고요. 진짜 무서운 건 방금 말씀하신 IRA 같은 부속 계약들입니다.
투자자 권리 계약이요?
맞습니다. VC는 이 계약들을 통해서 강력한 거부권을 확보하거든요. 이제 창업자는 아무리 자기 회사라도 마음대로 은행 빚을 내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주식을 한 주라도 발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VC 우선주 주주들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와,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규칙과 권리들을 법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 고쳐 쓰는 정관 전면 개정 작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VC 라운드의 주식 발행은 단순히 회사 통장에 0이 몇 개 더 찍히는 즐거운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의 법적 통제권과 경제적 수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외과 수술이었군요. 자, 오늘 우리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네 가지 거대한 리스크 레이어가 명확히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한번 요약해보죠.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는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승인과 수권 주식 수 한도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업자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83비 선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IP 양도 계약으로 기술을 완벽하게 법인에 넘겨야 하죠.
맞습니다.
팀원들에게 옵션을 줄 때는 409A 가치평가로 세금 지뢰를 제거해야 하고요. 외부 투자를 받을 때는 SEC의 폼D, 각 주정부의 블루스카이법, 그리고 복잡한 투자자 계약과 정관 변경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전문가님, 덧붙이실 말씀 있나요?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식 발행은 결코 엑셀에 이름 적고 종이를 나누는 산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법적, 경제적 DNA를 영구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치밀한 코딩 작업이라는 사실을 창업자분들은 단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실무 지식을 넘어서 약간 도발적인 생각으로 뇌를 자극하면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라웨어 법률, 국세청의 우편으로 보내는 세무서류, 엑셀 캡테이블, 주정부의 일일이 내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 어떤 아이러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알아서 코드를 짜고 블록체인이 국경을 지우면서 가치를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웹3 시대잖아요. 인류의 미래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최첨단 테크 스타트업들이 정작 자기 회사의 근간이 되는 소유권 관리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낡은 델라웨어 주정부 법률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수동 체크리스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랑 법률 행정 인프라 사이에 엄청난 거대한 시차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와,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시네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리스크, 그러니까 83B 우편 누락이나 409A 평가 오류, 블루스카이 신고 누락 같은 치명적인 결함들은 사실 99%가 사람의 실수, 휴먼 에러에서 비롯되거든요. 제도가 너무 낡고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이 모든 걸 완전히 대체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이사회 결의가 디지털로 승인되는 즉시 주식대장이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그와 동시에 83B 세무 데이터가 국세청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409A 밸류에이션 한도나 증권법 면제 요건들도 코드 그 자체로 완벽하게 강제되는 세상 말이죠. 사람의 개입 없이 애초에 에러가 발생할 틈조차 없는 완벽히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잖아요.
야,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창업자들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복잡한 4대 리스크 레이어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겠죠. 오로지 본질적인 제품 개발과 비즈니스 혁신에만 100% 몰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회사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공사가 사람의 불완전한 손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류도 없는 투명한 코드로 지어지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던져드린 스마트 컨트랙트와 완전히 자동화된 주식대장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버튼 하나로 완벽하고 안전하게 회사의 뼈대가 완성되는 그 혁신적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깐깐하고 무서운 델라웨어의 생존 가이드라인을 두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할 겁니다. 깊고 복잡한 주식 발행의 세계,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